복음서는 저자들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이야기와 또 여러 모은 자료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 밝히며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간, 엄청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달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앞에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장, 3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죠. 이 구조가 정말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고대하던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 구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입니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분이, 이 예수가 모든 악을 대표하는 사탄을 구약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죠. 신명기를 근거하여 이겼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악에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1장에서 4장까지 다 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이 메시아가, 이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글을 계속 이어갑니다.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집중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얼마나 많고 또 깊은 내용이, 깊은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성경학자들은 수백 쪽의 주석을 엄청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산상수훈만 빼서 기록한 성경책들이, 성경 해석을 한 주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성경이 정말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죠. 창세기 오늘은 31장 읽어나가는데 창세기 역시도 그저 중간중간에 내용을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믿은 자들, 바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앞부분의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제자들에게 파송하고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10장부터 또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새벽에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맥락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 나가실 때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다른 말씀과는 좀 달랐을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복음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35절에요,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가족이 원수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화를 내서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내가 집에 가서 화내야 되나? 모든 가정 구성원들과 싸워야 되나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말하는지 아십니다. 십계명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 에베소서에는 부모를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37절에는 이 35절에 좀 애매한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부모님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명절에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과 용돈 10만 원을 드렸다면, 그럼 하나님께 2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 지금 순종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니 부모님께는 더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일까요? 또 여기에 부모님과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모님과 자녀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말씀에 따라 이제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는 조금 무관심해져야 되나? 여러분, 본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앞에 서론에서 제가 좀 길게 마태복음 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맛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호한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를 빗대서 표현한 것이죠. 이들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역설의 개념을 사용하여 예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전폭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도가 가정의 문제거리처럼 보이고 부모와 자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수가 조금 덜하지만 1, 20년 아니 2,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고 또 여름과 겨울 시즌에 되면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간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난 집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너 만약에 수련회 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엄마 아빠 안 볼 생각하면 수련회 갔다 와. 그래서 수련회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수련회에 참석한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많이 섭섭했을 겁니다. 이들이 정말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의 말을 따른다면 나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해서 분명히 섭섭하셨을 부모님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한 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했을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 집회가 되는 아침, 저녁, 밤새 내내 눈물 흘리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미워하지 않죠. 미워하기는커녕 눈물 흘리며 매달렸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 가끔 선교를 가면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님께는 다른 곳, 친구들과 어디 간다고 하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참여한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싫어해서,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서 거역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복음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도의 충성됨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됨의 절정은 3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순교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자, 영혼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9절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이전에 쫓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멘트가 있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직업은 수단입니다. 성도의 본질적 정체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제자입니다. 목회자만, 선교자만, 선교사만, 또 전도사님들만, 앞에서 나서서 있는 사람들만 선교적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생기는 새로운 정체성의 출발점은 자아 실현도 아니고요, 내가 속한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은, 그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을, 복음을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니며 성장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그리고 연초에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양은 목자를 가장 밀접하게 쫓아가죠. 밀접하게 쫓아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왔다라는 것은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목표를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삶의 양식과 사람들을 뒤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 가치를 붙들고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흔들리고 이 가치가 때론 뿌옇게 보여서 우리는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1교회 지난주부터 모든 성도가 하루에 5장씩 일주일에 30장의 성경을 읽죠. 그냥 책이 읽는 것이 아니고 한글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힘내서 꾸역꾸역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순간의 결심이 아니죠. 이례적 사건도 아닙니다. 생활 양식이고 평범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냥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당장의 고난과 한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의 끝에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정을 비유로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금 내 인생의 방향과 또 자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른 것보다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